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다니엘서입니다.
10장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해마다 계속하여 드리는 같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완전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율법이 그들을 완전하게 해줄 수 있었다면 제물을 해마다 바치는 일도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단 한 번에 깨끗해져서 더는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터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물은 해마다 그들이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번제물도 속죄제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두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과 번제물과 속죄의 제물을 원하시지도 즐거워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것들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계약의 제사 제도를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없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 그렇게 하셨으나 그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 유효합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성전에서 맡은 일을 수행합니다. 그는 계속하여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결코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오직 한 번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의 원수들을 당신의 발 아래 두게 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당신의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날 뒤로 내가 내 백성과 맺을 계약은 이러하다. 나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앞으로 그들의 죄와 법에 어긋나는 행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신 있게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그분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서 죄책감을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신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드십시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여 우리 모두가 사랑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씁시다. 어떤 사람들은 함께 모이는 일을 게을리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여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도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릴 제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심판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을 기다리는 끔찍한 일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부한 사람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사정없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계약의 피를 더럽히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빛을 받고 나서 많은 고난의 도전을 받으면서도 끄떡없이 견디어낸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때로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을 뿐 아니라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고 더 오래가는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참고 견뎌야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늑장을 부리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만일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나는 그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다니엘서 제8장. 벨사살이 왕이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가에 서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수당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수당에게는 뿔이 둘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수당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여봤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수당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수담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이 숫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수당, 곧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수당에게로 다가가서 성난 힘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숫염소가 수당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수당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버렸다. 그 수당은 수담소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수담소가 수당을 땅에 집어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수당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수담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어졌을 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그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갔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에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을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서 있었다. 그때 내가 울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주어라. 그러자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올 때 나는 무서워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그가 나에게 말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세웠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의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본 수당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 숫염소는 그리스 왕이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생긴 내 뿔은 그 나라가 분열돼 일어날 내 나라다. 그 내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 뻔뻔스러운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워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다져갈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그때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앓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가장 가치를 두는 것에 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투자도 물론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관심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리고서 남는 것을 그보다 덜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쓰게 됩니다. 오늘 나의 가장 강한 관심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외부를 치장하는 것에 가장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먹는 데 가장 가치를 둡니다. 그보다 좀 더 미래적인 사람은 새로운 것을 아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아테네의 사람들은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듣는 데 시간을 쓰고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강한 관심의 대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이 가는 것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위하는 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천하 제일의 가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구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이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심으로써 천하의 제일의 가치는 바로 목숨,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관계의 가치는 생명 다음으로 또 귀중하죠.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5장 17절이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존재의 원인에 대한 존중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줬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엇을 위해서 내 목숨이 있는가 하는 존재의 원인을 바로 살피라는 주님의 당부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생명을 겁니다. 추구하는 것에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구약의 거장 두 사람의 가치 변화를 봅니다. 먼저 율법의 대가인 모세죠.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좌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삶의 자리를 바꿉니다. 신약의 위대한 인물인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의 모든 가치를 완전히 하수구로 밀쳐버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리새인으로서
과거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해버리는 큰 가치를 역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는 이 바울에게서 보는 겁니다.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하여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이 쓰여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곧잘 만약 무엇을 못하게 되면 안 되게 되면 어떤 부분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경회가 있는데 교회 와야지.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친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시간이 늦춰지면 가지. 조건을 답니다. 이것이 아니면 이라는 말은 먼저 얘기된 것에 비중이 더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결혼이나 인생의 중대사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다루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기준이 서 있지 않아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 대상을 찾음에도 신앙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할 수 없다는 자세는 하나님께로부터도 같은 취급을 당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될 짓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찬송가 185장 1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그러나 가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범죄 이후의 사람들은 언제나 잘못 판단할 위험성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것에서 심각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종종 진주를 내버리고 조개껍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것들과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도 종종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맹목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0절이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이죠. 마가복음 12장 44절에서는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다. 누가복음 21장 4절도 그렇죠. 인생의 시간의 가치를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는데 8절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리. 12절에 나중온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4절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 기준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 썩을 가치, 죽을 가치를 영원한 생명의 가치로 바꿔주신 것이죠. 다섯 번째로, 오늘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 있게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오늘 나에게 귀중한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참으로 내 생명을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사망과 절망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종의 형태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입니까? 아니면 솜사탕 발린 세상의 영광입니까?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야 고백하기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잠언서 2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언하기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심이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하리라. 신명기서 30장 19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제 앞에서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서 1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의 다 쓰고 남는 시간, 다 쓰고 남는 물건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가치를 회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자신들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확신과 소망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가 쓴 요한서신을 읽어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 사이입니다.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보고 분개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이런 불같은 성격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안하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 두 형제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지상에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두 형제 가운데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 이 구절은 요한일서 3장 20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부모를 볼 때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즉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마음속으로 책망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자녀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자녀를 포용합니다. 요한 1서 3장 20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도 이런 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여리고 성의 라합이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방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온 룻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운전면허 갱신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시력검사를 하는데 운전면허 갱신 요건을 만족하는 시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안경을 쓰지 않고도 아무 불편이 없었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노안 때문일 겁니다. 안경 쓰신 후 다시 오셔서 검사하시죠. 며칠 후 안경을 쓰고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었지만 항상 눈이 좋다고 자신하던 저에게는 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경험이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을 두 눈으로 비유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자연히 우리 눈도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그런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3절 앞부분에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기력이 약해서 손발이 떨리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라는 구절처럼 허리와 등도 구부러집니다. 4절에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귀가 어두워 잘 듣지 못한다는 비유입니다. 5절에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는 아몬드 열매를 맺는 나무로 그 꽃은 봉오리 질 때는 분홍색이지만 만개한 후에는 흰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꽃처럼 차차 백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6절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겨터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위에서 깨지고 이 구절은 사람이 늙어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의 부유한 집에는 금으로 등잔을 만들어 높은 곳에 은줄로 매어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길어 올릴 때 두레박을 바퀴에 연결해서 끌어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줄이 끊어지면 항아리와 함께 바퀴도 깨지듯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솔로몬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웠으며 온갖 영화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살펴본 인생이 우리가 방금 전도서 12장에서 본 대로 이렇게 허무하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먼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지으신 바 이렇게 번역한 부분을 여러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워크맨십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단어 워크맨십은 걸작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 걸작품인 우리에게 전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몸은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늙으면 그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영원한 분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천코 날 지키시며 어제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오. 내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